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락. 안녕하세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새삼스럽게 같이 앉아있다가 올라와놓고.
네, 그럼 네. 새삼스럽게 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요새 음악 뭐 들어요?
요즘에 음악을 듣는 그런 사치스러운 시간을 네. 많이 갖진 못했지만 네, 약간 그래도 뭔가 파이어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힘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최근에 이제 또 아이들 새 앨범이 나왔 않겠습니까?
그쵸,
수록곡 중에 마이백이라는 곡을.
아, 그 노래 너무 멋있더라. 네,
난 할 수 있어. 난 해낼 거야. 레이스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나 엄청 나 짱쎄. 그런 노래 가끔 듣고 그랬어요.
아유, 그랬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솔로 1집 때 옥상달빛 만났었잖아요.
아, 그렇죠.
한동안 옥상달빛류의 노래를 엄청 들었어요.
아, 그렇지. 일할 때는 이제 마이백 듣고 집에 갈 때
옥상달빛 노래.
안녕 오늘은 어땠어?
엄청 듣다가 요새는 에너지를 채워주는 노래를 찾아서 듣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를테면은 최근에 아이돌 무대를 많이 보게 된 무대가 하나 있었어요.
뭐야?
빌리.
아, 직캠. 네. 직캠 본 거죠. 네. 직캠.
그걸 보고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를 막 보니까 빌리를 시작으로 진짜 아이돌들의 무대를 엄청 찾아본 것 같아요. 특히 걸그룹들의 무대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요새 좀 걸그룹 강세인 것 같아요. 그쵸. 제 체감은.
그러다가 저는 이제 레드벨벳에 또 막 한참 빠져가지고 홍석대다가
아, 무도회를 뒤집으셨군요.
네, 꽃가루를 좀 날리다가 진짜 프로다 막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 원래부터 활발하던 그런 레드벨벳 같은 그룹부터 요즘에 그쵸. 신인까지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걸그룹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게다가 또 요새 퀸덤2 시작해가지고 요새 볼 무대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볼 게 많아졌네요. 오랜만에. 저 얼마 전에 근데 그 코첼라 이것도 화제였잖아요.
아, 그니까
2NE1의 재결합. 몇 년 만이냐 언니들.
진짜 언니들 진짜
내가 제일 잘나가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분을 빨리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우리를 사로잡는 이 다양한 컨셉으로 무대를 찢는 이 요즘 K-POP 아이돌 이야기, 특히 저희들의 사심을 담아서 오늘은 걸그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는 사실 좀 듣똑라의 크루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분이에요. 네, 김유나 대중음악평론가님입니다. 네. 바로 모셔볼게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저 옆에서 막 근질근질해서 참지를 못하고 있다가 불러주셔서 겨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심 빼면 시체인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진짜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계절 한 두세 개 지나고 뵙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뭐 익숙한 듣동라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럼에도 혹시라도 김유나 평론가가 누구야? 되게 초면인 분들을 위해서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제가 뭐라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겠습니까? 네, 아마 그래도 K-POP을 좀 좋아하시거나 한국 네. 대중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은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
음악평론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K-POP에서 인디음악까지 되게 다양하게 좀 뜯어보고 알리고 네, 사랑하는 그런 네. 일을 하고 있는 김유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제가 네. 막 소위 4세대 걸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팀원 중에 크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 저 홀로 외로웠다.
네, 딱 나는 3세대에 더 아직 마음이 머물러 있다. 이런
네네.
분도 계시고
네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늘 한번 열심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가보시죠.
하자. 네네.
아니, 아까 뭐 이현 기자가 그 코첼라 이야기 하긴 했는데 2NE1의 코첼라 무대 이야기를 또 저는 하고 싶었어요.
아, 이래서 외롭다고 하셨구나. 약간 2NE1으로 네. 가는 건가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하지만 2NE1은 약간 세대와 상관없이 너무
그럼요.
멋지고 센세이션한 뭐랄까 재결성 무대를 보여줘서 뭐 K-POP 씬뿐만이 아니라 코첼라라는 그 음악 페스티벌 자체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또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운 무대였고요. 저는 그 코첼라라는 페스티벌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한 10년 전쯤에 한번 다녀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 페스티벌이 이제 코로나 전에도 늘 온라인으로 중계를 했었어요.
네.
늘 늘 중계를 하는 페스티벌이고 전 세계에서 아마 중계 퀄리티가 가장 좋은 페스티벌 중에 또 하나일 거예요. 이제 단지 한국에서 조금의 그 허들이 있다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봐야 되는 단점이 있긴 미국에서 하지만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의 그 인디오 캘리포니아 에 있는 인디오라는 사막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시차만 좀 극복하면 정말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뮤지션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매해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원래는 사실 2NE1 무대가 아니었어요. 그 그래요? CLC 네. 무대였는데 2NE1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한 셈이었고 그리고 그 무대 자체가 원래 이제 CLC 단독이 아니라 그 88 라이징, 88 라이징이라고 한국에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아시아 쪽의 멋진 음악가들을 미국 시장에 추천하고 알리는 것을 좀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레이블의 특별 무대에서 CL이 이제 어떤 한 파트를 담당을 하게 되었었고 거기에서 갑자기 예고 없이 2NE1이 완전체로 나타난 거여서 저 그날 사실 전날 좀 엄청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서 새벽에 좀 늘어져 있다가 아, CL 정말 멋있다. 정말 저 사람은 왜 10년 넘게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하고 보고 있다가 2NE1 네 사람의 그림자가 올라선 순간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실시간으로 보는 기분은 맞아요.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그 보통 타임라인 SNS들에서도 다들 약간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이 막 네, 장려를 하면서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도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88 라이징 무대에 CL뿐만이 아니고 한국 아티스트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 두 번째 주에는 에스파가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 이 CL과 같은 주에는 이제 비비와 윤미래 씨 그리고 또 갓세븐 멤버였던 잭슨 왕도 같이 무대에 서서 아 굉장히 좀 확실히 K-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러게요. 분위기였는데 그 엔딩에서 CL 씨가 솔로곡으로 이제 멋진 무대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그 익숙한 와바바바 아시죠?
예. 심장이 뛰는데
그쵸 그쵸 네. 내가 제일 잘 나가의 그 전주가 나오면서 그 무대 가장 윗부분에 이 네 사람의 그림자가 딱 뜨는데 산다라 씨의 머리
하늘로 솟은 그 머리
그걸 보는 순간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저는 너무 소름 돋는 예, 장면으로 어머 올해는 뭔가 올해의 결산 이런 거 할 때 절대 네. 이야기 될 만한 장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 멋졌어요.
그러니까요.
7년 만의 무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여주는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진짜 그냥 한 7시간 전에 어디에서 무대하고 온 분들처럼
맞아요.
네, 무대 위에서 너무 뭐 에너지 넘치고 합도 잘 맞고 민지 씨 여전히 다리 잘 찍고
그러니까요. 진짜 국민 중에 보고 진짜
그림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산다라도 아이돌력 막 낙점하면서 신발 뒤로 날리고 뭐 모든 것들이 너무나 멋지게 조화가 되었었던 무대였어서 진짜. 아직까지도 그 무대를 생각하면 좀 가슴이 뜨거워진다. 정말 이런 마음입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정말 기쁨을
맞아요.
선사해준 무대. 이렇게 너무 촉촉한 표현이지만
진짜로 동역관 이렇게 순수하게 기쁘고 반갑고 맞아요. 멋진 무대를 본 게 언제였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코첼라 풀네임이 네.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네 맞습니다.
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의 페스티벌인 거예요?
아, 이 페스티벌이 20년 넘게 지금 실은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페스티벌 중에 하나고 실은 2000년대 초중반 정도에는 그 미국 내에서 일종의 그 힙스터들이 가는 페스티벌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때의 GMF 같은 느낌이랄까? 한때의? 뭐, 아, GMF랑은 좀 다르려나? 근데 어쨌든 셀레브리티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고 패션 피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뭐 그런 페스티벌로 유명하다가 연차가 좀 쌓이면서부터는 그냥 좀 음악을 즐기는 마니아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뭐 거의 20만 명 이상 너무 많은 그 관객이 모이는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들 뭐 음악 트렌드들 그리고 뭐 매니아들 이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냥 모이는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좀 손꼽히는 큰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네. 원래 이렇게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코첼라에 자주 참여했나요? 저는 블랙핑크가 코첼라 무대에서 뭐 이런 뉴스를 좀 한 몇 년 전에 본 것 같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네. 2019년이었는데 그때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로제 씨의 사막에서 흩날리는 아, 그 머리가.
바람까지 도왔어, 그 무대는.
거기가 사실 캘리포니아 사막이라서 기온이 엄청 높고요. 40도? 네. 전후고 그리고 너무 땀과 그 모래 막 이 버석버석함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는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페스티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로 되게 낭만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2019년이었는데 그 해가 그 한국 뮤지션들이 좀 유독 많이 참여를 한 때였어요. 밴드 혁오 그리고 또 이제 잠비나이라고 한국에서 평창올림픽에서 폐막식에 서기도 했었던 그 국악기를 가지고 이제 락 음악을 들려주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획기적인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 밴드까지도 같이 출연을 했어서 그때 이제 뭔가 한국의 뮤지션들이 이렇게 심지어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이 커다란 음악 페스티벌에 선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인 마음을 가진 네. 분들이 많았는데 안타깝게 그 이후가 이제 코로나 해가 되면서 계속 좀 이렇게 늦춰지다가 올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88라이징 무대로서 한국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게 됐어요.
아, 뭐 페스티벌 자체가 뭐 어떤 특정 장르의 음악만을 국한하는 페스티벌 아닌가 보네요.
보통은 그래도 어쨌든 뭐 음악 페스티벌 하면 락 음악이었기 네. 때문에 코첼라도 초기에 가면 초기에는 정말 헤드라이너는 무조건 락밴드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확실히.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정도에 한번 그 헤드라이너에서 락 뮤지션들이 싹 빠지고 흑인 음악 뮤지션들로만 구성이 됐었어요. 뭐 비욘세나 차일디시 감비노나 이런 아티스트들이 헤드라이너에 쫙 서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 당대의 어떤 음악씬의 흐름을 담기도 하면서 이 페스티벌의 뭐 스타일이랄지 뭐 아니면 뭐 어떤 라인업의 구성이랄지 이런 것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지금 음악을 좋아하고 있는 전 세계의 마니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음악가들을 제일 좀 다채롭게 그리고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날 수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코첼라에도 에스파가 섰고 네. 정말로 요새는 정말 우리 멋진 아이돌들 세계로 맞죠. 뻗어나가고 있고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또 데뷔 후에 대면 콘서트? 그러니까 관중을 만난 게 처음이었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함성도 다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데뷔 후에 와, 진짜. 직접 관객을 만나는 첫 무대였다는 점도 이게 참 흥미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네.
BBC도 너무 멋있었어요.
아 BBC. 아 BBC.
BBC.
BBC라고 하니까 BBC라고
저도 지금 영국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영국 방송이 됐네.
아, BBC도 정말 보고 있으면 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습니다만 MZ세대라는 것인가?
나는 약간,
맞아 네. 맞아.
이게 자꾸 우리 얘기가 자꾸 튀는
죄송합니다.
자꾸 튀고 싶었어요. 아, 제가 튀고 싶어서 네네네.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네. 그 예나 씨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피처링도
전 요즘도 들어요.
소울리의 예나와 비비가 서로 맞아요. 약간 좀 반대되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프렌드십.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았거든 사실.
약간 요즘 젊은 뮤지션들을 뭐 K-pop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있으면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근데 그걸 이제 4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달라진 면모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건 저에게도 항상 좀 재미있는 일이고 좀 제일 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BBC 같은 사람이 진짜 대표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지? 같은 뮤지션이죠.
아니 요즘 뭐 OST마다 막 다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88라이징, 88라이징이라는 곳에서도 굉장히 좀 메인 아티스트로 많이 협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은 내친 김에 요새 좀 네. 무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 좋죠, 좋죠. 네.
요즘 또 두 분 어떤 네. 무대들 좀 가장, 최근에 본 무대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 뭐예요?
저 기자님은 아이들. 지금, 예, 저러실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 무대 일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너무 멋있어.
아니, 저분은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찢었죠.
어떤 통보이. 거?
아, 뭐, 통보이. 통보이. 아니, 통보이. 근데 저는 사실 마이백 무대가 너무 좋았어요.
마이백 너무
멋지죠. 너무
뭔가 멋있어. 걸그룹 음악이 그렇게 100% 네. 랩으로만 된 음악도 네. 음악을 들고 활동하러 나온다?
네.
이거 전에 못 봤던 거고 네. 너무 잘 소화.
근데 그게 뭐 지금 뭔가 뭐랄까 그러니까 각자 멤버들 그러니까
네. 말을 잊지 못하네요. 네.
왜냐면은 저도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그냥 아이들 멋있는 그룹, 전소연이 있는 그룹 이 정도로만 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현이 좋아하는 그룹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런 소개법
예, 예, 그랬는데 네. 마이백 무대 보고 진짜 완전
아 진짜 이갈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네. 그쵸. 뭐 뒤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이를 진짜 갈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맞아요. 또 이 특히 팀을 이끌고 있고 또 음악을 만드는 전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전소연 씨 인터뷰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컴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주목을 하기보다는 주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인식한 사람이 음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무게 같은 것을 되게 새삼 느끼기도 했던 활동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되게 정면승부한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뭐 노랫말이나 뭐 마이백 같은 곡도 그렇습니다만 톰보이 같은 네. 경우에도 굉장히 좀 주저함이 없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그 트렌디함을 놓치지 않는 어떤 전소연이라는 K-POP 프로듀서로서의 위치 선정도 굉장히 절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애들 톰보이 관련해서도 여기저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K-POP 또 그렇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 일종의 락 사운드 뭐 팝펑크 쪽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런 90년대에서 00년대 초반 정도의 인기가 있었던 락 사운드를 음악에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여러모로 좀 추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연 씨가 촉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락 사운드를 음악에 집어넣었던 작업들이 없진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나 씨 같은 경우에도 스마일리도 락 베이스의 곡이고 그러니까 팝 락 스타일의 곡이긴 한데 여자애들 톰보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단지 좀 뭐랄까요 신나고 경쾌한 청춘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반항적이고 뭔가 저돌적인 이미지에서의 락 음악의 이미지와 뭐 사운드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전부 굉장히 좀 영민하게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그리고 그걸 무대 위에서도 뭐 어떤 안무 포인트랄지 네. 뭐 표정 연기랄지 맞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뭐랄까요 대중적이면서도 직관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잘 그려내서 전소연과 그리고 또 여자애들 멤버들의 역량 과 그리고 어떤 영민함 같은 것들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었어요.
네. 저는 그 앨범 명도 좋았어요. I Never Die.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Rock Will Never Die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죽지 않는다는 네. 그런 락 음악들에서 많이 쓰이는 그 파괴적인 서사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진짜 어떤 서사? 진짜 지금의 맞아요. 현재의 그러니까요. 상황? 네. 이런 것들의 정면으로 부수면서 그냥 같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어떤 애티튜드가
맞아요.
저는 이번 앨범은 그런 정말 자세가 너무 멋지게 와닿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음악이 좋기도 했고요. 전 톰보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더 멋있었던 게 그 딱 2주 활동 너무 멋있게 그 컨셉 뭐 충분히 보여주게 다 해놓고
네.
맨 마지막 무대는 다들 멤버들 각자 과거 사진
맞아요
코스튬에서 했어요. 심지어 미연 씨는 흑역사라고 불리잖아요.
맞아요.
초록색 안경 쓰고
네. 맞아요.
그 애티튜드까지도 너무 완벽했어요.
그게 약간 그 아이돌력 네. 우리가 보통 네. 이야기하는 네. 팬 서비스도 하면서 자신들의 뭔가 그런 것들이 아까 흑역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뭐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얼마든지 무대력으로 승부해버리는
그렇지.
그리고 절대로 얕잡아 보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퍼 같은 것들이 여유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모로 아 참 아이돌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무대도 잘한다? 뭐 생각이 들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은 네. 또 어떠세요?
저는 한동안 사실은 필마리듬에 엄청 꽂혀서 계속 네. 제가 원래 슬기를 너무 좋아해요.
저 슬기 팬이에요.
아, 슬기를 아, 여기서 이렇게 다들
네. 덕민하고 정말 네. 좋아해가지고 그 슬기가 그 퍼포먼스 영상에서 그 웃는 아, 그 너무 짤을 제가 진짜
그때 그 뮤직비디오 나온 다음 날인가 밤에 저한테 메시지가 네. 왔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네,
뭐라고 왔니 내가?
뭐 아무튼 약간 잊고 있었는데 난 역시 슬기 좋아. 굉장히 느낌에
아 그런 게 좀 있죠.
네. 아~ 현생이 바빠서 잊고 있었지만 역시 네, 난 슬기였어 그럼요. 이런.
최애는 그럴 때 좀 이렇게 네. 갑자기 이렇게 네. 가슴이 맞아. 뜨거워질 네. 때가 있거든요. 네. 아 근데 Feel My Rhythm도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는 분들도 많았고 왜냐면 또 오랜만에 이 어떤 클래식과의 매쉬업이다 보니 이거 T.O.P 시절로 돌아간 거냐
맞아요 그 느낌 났어
약간 반농담식으로 그런 이야기라는 분들도 있었고 네. 또 레드벨벳도 꽤 오랜만에 컴백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어려운 시도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타이틀곡 Feel My Rhythm도 그 계절감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봄 느낌이잖아요 아, 정말 네. 그래서 그냥 들었을 때는 이제 좀 뭐 엄청나게 강렬한 느낌은 없을지 몰라도 계절감이 너무나 잘 살아난 그리고 그 연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여유로운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요. 곡이라는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는 들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는 그 앨범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늘 그 Feel My Rhythm 이야기하시는 분 있으면 그 곡도 좋지만 앨범 전체를 꼭 들어보라고 말씀을 늘 드렸었는데 혹시나 이 듣동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Feel My Rhythm만 들은 분들이 계시다면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 Feel My Rhythm만 들으면 내가 좋아했던 레드벨벳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네네. 분도 분명히 계셨었단 말이에요. 앨범에 다 녹아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게 본 무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네. 드림캐쳐의 매송이라는 노래를
아, 멋지죠.
우연히 무대를 보게
드림캐쳐는 장인입니다.
아, 진짜. 네.
저는 그냥 드림캐쳐라는 그룹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고 네네. 무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또 그게 저의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우연히 걸려들어가지고 그 매송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뭔가 그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사를 담고 있는 무대.
맞습니다.
매송 자체가 프랑스어로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집이죠.
네. 근데 막 그런 게 있어요. 지켜내 나의 매송. 이상하게 덥지? 이 행성의 법칙. 마치 말라가는 네 양심과 똑같지.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진짜 걸그룹이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노래하는구나. 근데 네. 또 무대가 또 엄청 또 파워풀해요. 그리고 맞아요. 그동안에 해온 노래들이 다 뭔가 락, 약간 맞습니다. 되게 센 약간 네, 이런 네, 무대들을 네. 많이 해온 그룹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드림캐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연차도 사실 상당히 되었고 데뷔할 때부터 그 메탈 사운드 정말 거의 정통 메탈에 가까운 메탈 사운드를 자신들의 음악에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으로 너무 유명했고요. 또 컨셉도 그 드림캐쳐라는 것 자체가 꿈을 그쵸. 이제 갖는 네. 뭔가의 그 뭐랄까 상징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꿈이라는 게 약간 악몽을 오. 메인 테마로 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다크한 파워풀한 그런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음악부터 컨셉까지. 그래서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은 팀이고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에 매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또 되게 뭐 메탈이나 매니악한 음악이라기보단 굉장히 또 팝적인 요소들도 꽤 많이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그 정규 앨범을 발표해 나가면서 그렇게 예전보다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만한 팝한 부분을 최근에 이제 자신들의 앨범들에 많이 넣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랄까 케이팝에서 이 팀은 좀 더 조명받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팀을 얘기할 때 드림캐쳐는 정말 늘 리스트에 들어갈 만한 퍼포먼스도 너무 잘하고요.
맞아요.
자신들의 그 세계관이나 컨셉도 굉장히 확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확고한 컨셉 안에서 메시지성도 굉장히 도드라지는 팀이라서 아마 알면 알수록 매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쁘네요. 또 추가됐네.
이번 노래로 바쁘다. 처음 네. 이번 노래로 처음 1위 했대요.
맞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막 네. 멤버들도 이제 막 오열하는 모습 보는데 네. 참 마음이 예, 네, 또 짠하더라고요. 그쵸.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네. 네 드림캐스 들으시면 좋아요 하나 만들어.
근데 사실은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가 네. 딱 1분기 좀 지났는데 아이돌, 특히 보이그룹보다는 걸그룹들의 활약이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것만 해도
맞아요.
혼찰라도 그렇고
네. 네.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항상 좀 신기한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모 채널에 연재를 하고 있는 K-POP 칼럼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올해 제가 뭘 썼나 한 4, 5개월 지났으니까 보는데 전부 여성 아티스트들 관련된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장 관심 있는 콘텐츠를 쓰는 건데 정말 무슨 이효리 씨부터 뭐 정말 최근에 뭐 데뷔를 한 아까 말씀하신 츠키 씨에 대한 네. 이야기까지 진짜 좀 자체롭게 여성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었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 1월 1일에 약간 그 갓더빗 같은 팀이 등장하면서 뭔가 올해를 좀 예견하지 않나라는 미신적인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여성 음악가들이 돋보이는 게 단지 케이팝 씬뿐만이 아니라 좀 전 세계 음악 씬도 그렇고 한국의 다양한 대중음악 씬에서도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좀 젊은 여성 음악가들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고 있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뭐 여성 그룹도 여성 뮤지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어떤 메시지나 퍼포밍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시대의 흐름과도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이거는 그냥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 시국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남성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팬덤을 늘리는 데 여러모로 좀 집중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여성 그룹들은 오히려 약간 그런 뭐 해외로 나간다거나 네. 혹은 뭐 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뭐 관심이나 고민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재미있는 것도 최근에 그 여성 그룹들도 남성 그룹들처럼 대형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음반 뭐 초동 판매량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첫 주에 이제 음반이 팔리는 장수잖아요. 예전에는 10만 장만 넘어도 여성 그룹 중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아티스트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신인 그룹들 뭐 케플러 같은 팀이나 뭐 이런 팀들도 초동 첫 주에 20만 장 이상을 네,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약간 그 어떤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코로나 상황 동안 뭔가 약간의 뭐 있었던 체질 개선 같은 것들이 네. 신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어떤 고민이나 혹은 여성들의 이야기, 서사 같은 것에 비춰진 스포트라이트가 조금씩 모양을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여성 그룹들의 어떤 결과물들에도 되게 좀 다채로움을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좋은 시너지와 뭐 결과들이 이제 대중적으로도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사실은 변화하는 중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저도 직접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된 콘텐츠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여성 그룹들의 결과물들이라 이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연말쯤 되면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확실히 근데 걸그룹들이 이야기하는 뭐 노래의 메시지나 컨셉이나 이런 게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좀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제로 뭐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청순, 섹시 뭐 이런 네,
몇
이야기들이
가지 컨셉으로
네 대부분이었고 뭐 의상 이야기를 할 때도 뭐 내내 뭐 테니스 스커트 같은 이야기만 하던 또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논란이 있어도 되게 좀 이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논란이고 주목을 받아도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주목이어서 확실히 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워지지만은 않았지만 확실히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고 여성 아이돌 그룹이 담을 수 있는 이야기나 세계 같은 것들이 많이 넓어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즐겁게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취향 따라 즐길 수 있는
맞아요.
그렇네요.
네,
진짜
네, 맞아요. 네. 네.
진짜 평론가님하고 이야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저희 하고 있는데
끊지 말라고요.
네?
아니요.
네. 끊어야 합니다. 잠깐 네. 저희 공지 사항 듣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네. 듣똥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셨죠, 여러분.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똥나의 네이스 얼리버드 기간이 연장된 거 알고 계셨나요?
오, 네.
5월 지금 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네. 성황리에도 네. 신청 중이라고 많은 분들이
깜빡했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레이스는 제가 이영 기자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하는데요. 마이코노미 레이스, 벌고 쓰면서도 몰랐던 경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나만의 주관, 시선을 갖고 싶었던 분들, 또 듣동너들끼리 돈이나 경제 얘기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정보도 나눠보고 싶었다 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재밌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보고 계신 플랫폼 게시판, 그리고 듣동너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레이스 신청하고 콘텐츠 자세히 보실 수 있는 페이지 링크 올려뒀으니까요. 지금 바로 눌러보시고 신청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듣동나 진행자 이현 홍상지 기자, 그리고 김유나 대중음악평론가님과 함께 K-POP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흥미로운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3대 기획사라고 하는 3대 대형 기획사 소속의 대표 아이돌 경쟁 체제가 굉장히 보편적이었고, 그게 세대를 바꾸면서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이 구도도 좀 많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른바 뭐 중소기획사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대표 사례라고 하면 스테이씨가 있고, 그 프로듀서인 라도 씨가 모 인터뷰에서 조만간 올해 연말쯤이면 정산이 가능할 것 같다.
아, 그런 걸 또 이렇게 내놓고 네. 오피셜하게. 네.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더라고요. 신인그룹이 이렇게 빨리 정산을 그쵸. 받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 씬의 어떤 메인 아젠다를 끌고 가는 건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구도 안에서 그래도 좀 씬을 이끌어가는 그룹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SM이 에스파고요. 그리고 뭐 있지나 엠믹스 같은 팀이 JYP고, 또 블랙핑크가 여전히 건재하기도 해서 SM, YG, JYP에서 그런 아티스트들로 이끌어가는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 주목받는 팀들이 뭐 큐브 여자 아이들이고, 그리고 뭐 CJ와 관련이 되어 있는 케플러 같은 팀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아이브는 스타쉽이라서 한두 번 이상 그 자신들의 레이블에서 아이돌을 성공시켜본 적이 있는 곳들이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성공 사례를 자신들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새로운 세대의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한 작년 올해 정도인 것 같아서 그런 뭐 흐름들에서 보자면 이제 뭐 꼭 3대나 1대 뭐 이런 기획사가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분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어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K-POP 시장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한 4, 5년 사이에 한국 대중음악의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이게 해외에서 K-POP을 상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음반 판매량이랄지, 혹은 뭐 음원 성적이랄지, 뭐 공연으로 얻는 수익 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글로벌해지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반 판매량도 거의 뭐 한 4, 5년 사이에 거의 뭐 두 배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어떤 식으로 그 시장에서 타겟팅을 해서 어떤 팬덤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동할지가 여성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만든 탄탄한 팬덤이 이끌어가고 있는 팀이고,
네.
뭐 아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서바이벌의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좀 4세대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기존의 케이팝을 좋아하던 케이팝 뭐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뉴 웨이브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까 살짝 이야기가 나왔던 뭐 특히 빌리 같은 경우에도 이 팀도 되게 독특하죠. 사실 미스틱에서 데뷔를 시킨 첫 아이돌인 셈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무대 퍼포먼스 능력이라는 것으로 또 데뷔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게 정말 예전과는 양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 아, 뭐 여성 아이돌은 그냥 대중적인 곡
만들어서 행사 많이 뛰면 그게 가장 큰 수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한 10여 년 사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자신들의 그 뿌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그룹들이 많아져서 저도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사례들을 모아보면 약간 지금 음악 시장의 흐름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재미있어요. 네.
저는 요새 또 재밌는 게 예전에는 막 세로지캠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가로지캠이나 아니면 맞아요. 약간 클로즈업해서 하는 그런 지캠이 맞아요, 맞아요.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은 치키 같은 멤버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도 그 표정을 하나하나 되게 살아있는?
맞아요.
딱 그 초마다 바뀌는 표정을 네. 사람들이 딱 보고 어,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또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돌들의 그 표정 연기?
네.
이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뭐 어떤 팬덤의 다각화, 뭐 어떤 식으로 홍보에 나갈 것인가, 뭐 어떤 것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도 있지만 그 그룹 내부로 시선을 넣어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똑같은 무대라도 이 어떤 포인트에서 주목받을 것인가, 인기를 얻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되게 다양하게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뭐 직캠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런 세로 직캠이나 고정캠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페이스캠, 뭐 익덕 직캠, 뭐 항공캠 뭐 아무튼 뭐 별하별 네. 캠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무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음악 방송에서의 직캠들이다 보니까 다채롭게 어 좀 가지를 뻗어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퍼포먼스나 무대라는 것이 K-팝 시장에 있어서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해진 이 분위기도 한몫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K-POP 인기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퍼포먼스 얘기는 정말 절대 빠지지가 않거든요. K-POP이 가장 매력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퍼포먼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K-POP은 예를 들면 힙합은 뭐 몇 대 요소 얘기하면서 뭐 그래피티 뭐 이런 거 나오는 네. 것처럼 K-POP에서는 그냥 K-POP이라는 장르 자체 안에 그냥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다 보니까 이 퍼포먼스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각종 다양한 매력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잘하면 우리가 보통 무대장인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네.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 아이돌이나 그룹의 어떤 실력치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능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요소로서 또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다 보니까 뭐 표정도 사실은 무대 위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 몸짓, 뭐 각, 뭐 표정 끝난 다음에 어떤 엔딩 포즈 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하나도 놓칠 수 없게 전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정말 그 두 가지가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상이 중요해진 어떤 코로나 시국의 분위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앞에서 만들어진 네. 어떤 K-POP 퍼포먼스라는 것에 대한 뭐 사람들의 기대, 뭐 완성도에 대한 어떤 레벨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디테일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또 음방 그 카메라 감독님들의 그 무빙이
아, 오, 맞아요.
정말 제가 그 뭐였지? 그 케플러 그 와다다 무대에서도 제일 도입부가 그 다현님이
네네.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걸 이제 멀리서 그 카메라 감독님의 무빙을 찍은 영상을 본다는 아, 네. 거
맞아요. 그것도 올라오더라고요.
같이
카메라 맞아요, 감독님 맞아요. 찍은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정말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막 바로 그 아이돌 표정 코앞에서 이렇게 맞아요. 들이대면서 찍으시면서 네. 점점 그 무빙을 따라하면서 진짜 그
다, 보이지 않는 네. 멤버와 맞아요. 감독님의 합.
그럼요. 리허설 때도 또 리허설도 정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하고는 그 퍼포먼스 자체도 굉장히 다채로워졌고 동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각종 동선과 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카메라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담아낼 것이냐? 그리고 영상으로 그것을 퍼포먼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업계에서의 어떤 욕망과 그리고 팬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감독님들 놓을 수 없죠. 지금 아시겠지만 퍼포먼스 영상들이 이 방송국 캠들뿐만이 아니라 각종 채널들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컨셉들로 많이 릴리즈가 네. 되고 있거든요. 그 곡 하나에 무슨 수트 입은 수트 맞아. 댄스 그리고 뭐 그리고 춤만 정말 막 완전히 주목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좀 뭐랄까 프로페셔널한 채널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다양하게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방송국 감독님들 초조하죠. 굉장히 저는 연구 많이 하실 거라고 네. 봅니다.
아니 그 아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이브 그 장원영 그 아, 부분 네네. 있잖아요. 킬링 파트 네. 있잖아요. 킬링 파트. 아. 첫 방송엔 안 그랬는데 점점 네. 가까워져.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그 문명특급에서 아이브 멤버 중에 그 막내분이 누구죠? 이서분이었나요? 그
네.
예, 이서님이 그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오냐라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진짜 코앞까지 카메라가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 정말 다들 열심히고
맞아요.
프로다.
그리고 거, 네. 그런 데에서 정말 짤 하나 그리고 맞아요. 뭐 그런 어떤 10초짜리 영상 하나가 터지면 그러니까 츠키 씨의 직캠 같은 것처럼 한 그룹이나 한 멤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게 또 요즘의 그런 영상들이다 보니까 다들 진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멤버들도 그쵸. 그 장면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어. 이 방송국 감독들이나 뭐 각종 영상 콘텐츠 만드는 분들도 야 이거 레전드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는 어, 네. 이 욕구들이 예전과는 저는 비교가 안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뭐 저희는 즐겁죠. 좋은 애, 네. 좋은 영상 많이 보고 좋죠.
네.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 아이브 이야기.
네. 아, 그렇죠.
아, 아이브
참 잘해.
참 잘해.
그렇죠.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방송 준비하면서 평론가님하고 어떤 그룹 이야기하면 좋을까 아, 이런 이야기 막 저희 했었잖아요. 네, 이구동성으로 아이브 얘기는 무조건 맞아요. 나왔어요. 아이브는 꼭 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네.
아이브가 왜 아이브인가 했더니 I have를 축약해서 아이브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즈원 출신의 뭐 안유진, 뭐 장원영, 뭐 그리고 뭐 가을, 레일, 이즈, 이서 이렇게 여섯 명으로 네. 구성이 된 그룹인데 데뷔곡인 11도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아, 11도 네. 매력 있었죠.
러브 다이브 진짜
컨셉부터
너무 세련되고 무대 퍼포먼스도 좋다 맞아. 이런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평가님은 오늘 아이브 이야기 왜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최근에 K-POP에 관심이 있는 분 없는 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늘 이야기하는 그룹이 이 아이브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벌써 한 1, 2년 전부터 뭐 4세대, 4세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뭔가 실질적으로 아 이건 다르다라는 느낌이 되게 직관적으로 들었던 대표적인 팀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K-POP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네. 저랑 같이 진행하는 그 이제 또 MC, DJ 친구가 있는데 그 분이 자기 참 많은 K-POP 음악을 들어왔지만 뭔가 아 처음으로 좀 뭐랄까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그룹이 아이브였다. 그러니까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낯설다. 아, 이것은, 이건 다른 세대다. 라는 느낌이 아.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왔던 그룹이 아이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난 오던데?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지만, 저도 네. 이제 그 이야기가 뭔지를 너무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랄까요? 중심이 되는 서사라는 게 이제 나라는 건데 최근 한 2, 3년 정도 사실은 그 K-POP의 여성 그룹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해온 게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전에 비해서 이제 훨씬 나 자신에 집중하는 서사들을 많이 가져왔죠. 뭐 있지 같은 그룹들도 사실은 네. 그랬고
말리지 마.
어 그런 거죠. 막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러브 마이셀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뭐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나 무인격으로 나만 생각하는
그쵸.
서사는 저는 아이브가 정말 처음이라고 아니,
자기
생각해요.
자기 얼굴을 보다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 맞아요.
나한테 뭐? 반한 거잖아.
반한 거지. 네.
이게 반한 것도 사랑도 미움도 모든 것이 나와 관련이 네. 되어 있고 이 정도로 이, 정말 이번에 사실 러브다이브 가사에도 나르시시스틱이라는 단어가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그쵸. 나올 정도로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와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이 등장할 정도 이렇게 극단적 적극적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표출한 그룹은 이 팀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기존의 어떤 그냥 난 나를 사랑해라는 서사와는 또 다른 어떤 지점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또 그게 되게 대단한 게 이 팀이 그렇게 되게 뭐랄까 인상적인 서사를 만드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가 않았다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기도 했어요. 이 팀 지금 데뷔한 지 정말 몇 달 안 된 데다가 네. 앨범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두 곡 들어있는 싱글 두 개를 발표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뷔곡 11과 러브 다이브라는 이 두 그렇죠. 곡만 가지고 정말 가격 대 성능비가
두 곡만에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맞아요. 최근에 이제 팀들 데뷔할 때는 뭐 세계관도 뭐 무지하게 그치. 거의 책 한 권을 낼 정도로 만들고 뭐 팬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한 뭐 모티브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뭐 또 음반도 항상 이제 EP 이상을 발표를 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음악적 색깔을 대중들에게 계속해서 어필하고 설득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브는 단 네 곡 그리고 타이틀곡 두 곡으로 이렇게 뭔가 이전과는 다른? 그러면서도 아이브 맘의 것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팀이에요.
네. 그쵸. 근데 저랑 이현 기자랑 요새 그 쿨톤 웜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톤, 톤, 내톤 무엇인가. 막 저희 퍼스널 컬러 막 받으러 가자 네. 막 이런 이야기도 맞아요. 자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톤에 막 꽂혀있다가 평론가님이 그 아이브에 대해서 쓰신 글 보면은 잿빛 쿨톤이다, 이분은. 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맞아. 부분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약간 제가 여쿨 뮤트인데 네. 좀, 어? 같은 톤. 같은 톤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네. 약간 사촌지간이시네요.
근데 약간 네. 격쿨 느낌이긴 한데.
약간 격쿨 느낌이야.
아, 격쿨이야.
아, 근데 이게 뭐였냐면 제가 사실은 그 글을 쓰면서 되게 좀 도전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제 승에는 안 찬 글이긴 해요. 근데 이 잿빛쿨 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에게는 그 특히 러브다이브를 이야기할 때 방금 얘기하신 이제 연못에 자기 자신을 보다가 그 사랑에 빠져버려서 연못으로 이제 빠져드는 뭔가 이런 서사 안에서 결국에는 이 팀과 뭐 일레븐이나 러브다이브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그림자가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려다보면서 느껴지는 그 그림자 있잖아요. 그런 잿빛 그리고 그 그림자는 선을 하잖아요. 그림자 아래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쿨한 느낌 같은 것들이 이 팀은 굉장히 좀 독특하다,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 팀의 뮤직비디오나 또 노랫말 같은 것들을 봐도 뭐 이제 포인트들로 뭐 핫핑크 같은 것들이 쓰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블루나 퍼플, 뭐 실제로 이제 그 그룹 가사에도 뭐 보라 뭐 이런 색감들이 들어갈 정도로
보라,
기본적으로 좀
뭐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쿨한 톤들을 많이 사용하고 뮤직비디오에서도 지금 이제 러브다이브에서도 뭐 이렇게 큐피드 화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게 그 날시시스틱 하는 그 가사가 나올 때 앞에서는 이제 그 큐피드 화살이 핑크색이었다가 그 장면, 그러니까 가장 그 곡을 전환시키는 대표적인 포인트에 들어가면서 푸른빛으로 딱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그 약간은 잿빛 필터를 끼운 듯한 그 느낌이 이 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결국에 나의 자아가 만든 그림자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되게 이 팀은 뭔가 다르다. 여전히 느껴집니다.
저는 약간 그 고급스럽고 해서 저기 그 유럽의 조금 추운 북쪽 유럽의 귀족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있죠, 있죠.
근데 그게 잿빛 쿨톤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이게 안개 낀 어떤 성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래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그림자가 만든 잿빛이기도 하지만 연기와 안개가 만든 그 무연 느낌? 약간 그레이톤의 느낌이 근데 이게 참 비주얼이나 어떤 서사 세계관적인 면에서 되게 저는 이것저것이 다 잘 맞아떨어져야 이게 바로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아무리 말로 한 권 설명해봤자
곡 설명의 주절
주절 안 와닿으면 그만인 건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곡과 영상 그리고 심지어는 멤버들의 어떤 캐릭터나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느낌까지도 전부 하나로 감싸 안는다는 게 되게 잘 만든 기획이자 또 멤버들 이 잘 소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러브 다이브 띄어쓰기 바꾸면 러브 다이브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 앨범 커버에도 그게 네. 아마 색깔이 좀 다르게 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재치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브.
갑자기?
아니, 분명히 신인상. 신인상 뭐 다 휩쓸어갈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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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러니까요.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팀이라. 그리고 너무 또 멤버들이 다 잘해서.
잘해, 또.
네.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다들 잘해요?
아, 저도 그러니까? 좀 진짜
다 잘하는 육각형 멤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
맞아요.
다들 아, 메인 멀티야.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포지션 파괴가 또 트렌드이기도 한데 아. 그 우리 이현 기자님이 좋아하시는 여자아이들 같은 네. 경우에도 그 팀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죠. 데뷔할 때부터 우리는 그냥 포지션이었고 아. 올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대표적인 팀이었고 최근에 데뷔하는 팀들은 대부분 그렇게 약간 올라운더들이라고 오. 이야기를 해서 랩, 보컬, 뭐 춤 예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잘하죠.
그 시간이 그 아니 최소한 초등학교 끝나고 연습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아니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립싱크도 많았고 했는데 그 서울 체크인에서 이효리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네. 힘들어.
맞아요. 네.
그래서 막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춤추면서 노래 라이브를 하는 것도 신기했는데 요즘은 그건 기본에 플러스 알파로 뭐 작곡을 하든 뭐 네, 표정 연기를 하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이 아이돌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마다 이게 뭐랄까 정말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도 되게 연관이 맞아.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돌이라고 별색이 아니거든요. 요즘 보면은 다 그들도 직업인 생활인이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1세대 아이돌들은 활동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제는 뭐 10년 넘은 그룹들 너무 많고 그쵸. 남성 아이돌들도 군대 다녀와서
또 하고
계속 예, 뭐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여성 아이돌들도 예전에 수명이 좀 짧다고 했는데 10년 차 이상한 그룹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진짜 좀 뭐랄까요 직업인으로서 아이돌이라는 그 직업을 수행하는 이들도 정말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 레드오션 안에서 자신들만의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그리고 더 잘해야 하는 네, 전보다 더 잘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TMT 특집인 것 같은 느낌에 제가 또 하나 보태봐도 될까요? 제가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이렇게 요새는 아이돌 무대 많이 보니까 네. 저 혼자 집에서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반주하시면서
네, 반주 네. 보다가
흔한 K-pop 팬
보다가
맥주 하나 하면서 하는 거죠.
눈물이 터졌어요.
갑자기
왜 터졌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 그룹이 잘해서? 너무 잘하는데 저 무대를 만들기까지 어떻게 막 갈고 닦았을까?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자님이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측면일 수 있는데 K-pop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얘기도 진짜 많거든요. 와, 진짜 너무 괴롭다 이런 순간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래도 계속 이 K-POP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하는 원동력이 저는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그 무대 위에서 저 3분짜리 무대를 위해서 저렇게 빛나기 위해서 노력한 저 사람들의 어떤 시간? 꿈 같은 것들이 진짜 문득문득 느껴지는 순간이 저의 어떤 이 일을 함에 있어서의 생명 연장을 계속 시켜주는 대표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애증이죠. 진짜 보고 있으면 감탄과 함께 인생이 느껴지기도 맞아. 하고.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 연습생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은 의견들이 오가긴
맞습니다.
하잖아요. 이게 네, 정말 맞아요. 맞는 시스템이냐.
네.
뭐, 또 여기서 다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또
그렇죠.
없고.
네.
뭐 그런 되게 명과 암이 있는 세계임이 분명한데 그 무대를 보면 진짜 아 이거는 진짜 리스펙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렇게
맞아요.
나온 무대에 대해서 적어도 그걸 하는 퍼포먼서에게는.
아,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저희가 오늘 방송 2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나온 신인입니다. 바로 하이브와 소스뮤직의 첫 합작 그룹 르세라핌입니다.
네. 아, 엄청 화제죠.
네, 네. 정말로 뭐 아이즈원 출신의 김채원과 미와야키 사쿠라가 속한 6인 그룹이죠.
네.
저희 녹음하기 전에 저희 뮤직비디오도 셋이서
같이 봤잖아요.
그 두 분은 또 특별히 그 채원 씨의 팬이셨잖아요.
아, 네네. 네. 저
아이즈원 멤버 중에서
아이즈원 때부터도 응원했죠. 우리 쌈무.
네. 네. 쌈무 채원. 쌈무가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제 약간 흑화된 네, 채원 씨로 세라핌의 리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무게감이 맞아.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리더라니. 타이틀곡 Fearless. 네. 평론가님은 일찌감치 그 음감회도 갔다 오셨다고. 네, 맞아요.
음감회를 전문가분들 몇 분하고 같이 가서 뭐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었고 또 관련해서 저는 원고를 좀 일찍 쓸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음원도 조금 예전부터 들어서 받아서 듣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탁탁 하고 보셨을 때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제 안에서는 숙성되어 있는 네. 앨범과 활동인데 처음에 이제 그 음감회에 가서 보통 그런 곳 가면 이제 앨범 컨셉 설명 듣고 음악 쫙 듣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나 뭐 영상 같은 것들을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인트로와 타이틀곡을 들을 때는 목표가 사실은 무엇보다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이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많이들 앨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트로에서 거의 약간 선언 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나는 뭐 두렵지 않고 나는 이겨낼 거고 나는 뭐 정상에 설 거고 이런 굉장히 좀 뭐랄까 주문 같은 말들이 이어지고 이제 타이틀곡 두렵지 않다는 뜻을 가진 Fearless가 굉장히 좀 둔탁한 비트와 함께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앨범은 그리고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은 이런 방향으로 질주할 예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는데 앨범을 근데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좀 K-POP 씬에서 친숙하게 들어온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또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K-POP 씬에서 소구되어 온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더 박력 있게 갔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네. 했지만 뭐 또 대중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다채로운 면모를 넣을 수밖에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특별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실력은 당연히 그렇죠. 너무 다
제가 얘기한 어떤 대중적인 부분을 네.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엔 그게 깎이고 굴려서 아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뾰족한 부분이 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사실 르세라핌은 데뷔 전부터 좀 여러 논란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 아이돌들의 컨셉과 다양한 무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르세라핌의 컨셉에 대한 논란들 이야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보면 좋겠어요. 멤버들의 데뷔 티저가 공개되면서 다소 좀 선정적인 컨셉들이 논란이 됐어요. 그쵸. 뭐 테니스복의 하이힐이라든가 뭐 레이싱 그 복장의 하이힐이라든가 뭐 밑가슴을 노출한 언더붓 패션이라든가 또 이를 비추는 그 카메라의 구도까지 뭔가 여자 아이돌에 대한 어떤 성적 대상화? 네. 뭔가 판타지를 자극하는? 그런 컨셉이 좀 노골적으로 좀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긴 했었잖아요. 네.
특히 아마 최근에 이제 여성그룹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논의들과 이미지들이 여성그룹들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르세라핌의 그런 초기 티저 이미지 같은 것들이 기존의 어떤 K-POP 씬의 여성 그룹의 대상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뭐 소고가 되어왔던 소비가 되어왔던 이미지들을 차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아마 이전에 비해서 훨씬 그게 더 자극적으로 와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레이싱 복장 같은 경우에도 차 앞에서 헬멧을 들고 레이서복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뭐 성적인 소구나 이런 게 없을 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하이힐이랄지 그치. 말씀하신 카메라의 각도랄지 뭐 눈빛이랄지 이런 네. 것들로 굉장히 미묘하게 이것이 왜냐면 우리는 이미 그런 어떤 레이싱과 관련된 것으로 여성이 성적으로 소비되는 것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치.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 미묘한 지점들을 섬세하게 조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실패한 컨셉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무리 아 이게 아니다 이게 되게 뭐 진취적이고 뭐랄까 주체적인 어떤 여성상을 보여주는 디테일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중의 입장에서 기존의 어떤 구태들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다면 저는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잘된 기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이게 좀 씬 안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차후에 또 뭐 르세라핌을 비롯한 다른 여성 그룹들도 이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 더 예민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여러 번 거르고 거르고 그리고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또 요새 데뷔하는 아이돌들, 우리가 흔히 4세대라고 하는 그런 걸그룹들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리고 뭐 우리가 앞에서 다른 걸그룹들 이야기도 했지만 네.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네네. 여전히 여자 아이돌들은 다 엄청 말랐어요. 엄청 마르고 그 짧게 보이는 의상을 맞아요. 입기도 하고 네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 K-POP 씬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대중문화 영역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이긴 해요. 안타깝게도 가장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중의 목소리 혹은 팬덤의 지적에 가장 민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K-POP이나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팬덤이나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의 힘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굉장히 강하고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각 기획사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분야들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 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여성 그룹으로 오늘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컨셉에서 메시지적인 부분 혹은 서사적인 부분이나 그들을 어떤 식으로 미디어에서 소비하는지까지가 저는 진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고 뭐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정말 좀 가파르게 변화를 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희가 지금 오늘 계속 얘기했었던 최근에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의 어떤 결과물로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저도 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여러 팀들이 있어요. 뭐 위클리 같은 팀도 제가 뭐 네. 늘상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면서 확실히 많이 변했다는 생각은 들어서 언제 승이 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변화의 양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가팔랐으면 좋겠고 계속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사랑해주는 팬들도 불편한 거 그냥 참지 마시고 다 이야기하면서 바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퍼포먼스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무대를 보다가 아 그냥 근데 치마 좀만 더 길었으면 편안했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아, 네.
그 으스라핌도 티저 보면서 왜 굳이 이렇게 입지 하다가 오히려 카즈아 씨인가요? 그거 네. 막 그러니까 광배 이런 거 보면서 운동하는 광배. 여자분들이 광배가 너무 멋있다고 옷 얼마나 운동했길래. 그렇죠.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게 더 멋진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육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든 퍼포먼스를 하면서 몸이 정말 잔근육이 네.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몸옷이 그러니까. 복근 그쵸?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대세가 뭔지를 여러분 빨리 업데이트를 하시라. 저의 마음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저도 늘 전 퍼포먼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좀 불편한 의상들을 입었을 때 직캠 보면 그 여성 아이돌들이
뒤에서 자꾸
내리거나 끌어올리거나 네.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리고 불편해. 막 뭔가 끊어지고 너무 약해서 네.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실용성은 지키자 네. 그리고 요즘의 대세를 파악하자 뭐 네. 이런 이야기도 뭐 새삼 또 하고 싶어지네요.
네네 네. 네.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저희가 오늘 녹음을
네 즐기게 네.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아, 저는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즐겁긴 했는데 저희가 또 다 좋아하는 팀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 긴 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분기별로 한 분씩 나와주시지 않을래요?
저요? 아니, 저 불러만 주시면 아, 전 지금 언제나 네. 네, 언제나 이 K-POP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버튼만 눌러주시면 아, 네, 언제나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돌 이야기를 저희가 쭉 해봤는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 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언급을 안 해주시지?
불러주세요. 리스트업해서 불러주세요.
네. 댓글로 아니 네. 왜 오늘은 이 그룹은 안 다뤄주셨어요. 이 그룹도 너무 좋은데 너무 잘하는데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똑랑아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